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현무 2B 미사일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배치된 주요 표적을 신속,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만 명이 넘는 ISIL 전사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라크와 국제연합국 대표들 간 ISIL 대책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프랑스의 인테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일부 실패가 있었지만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훈련, 장비 지원이 승리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라크군이 국제연합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소수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앤 리처드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힝야족은 미얀마 시민으로부터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차관보는 어제 수많은 로힝야족이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일시 수용돼 있는 인도네시아의 난민 수용소를 둘러봤습니다. 로힝야족은 지난달부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탈출하고 있으며 선박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안다만해와 벵갈만 해상에서 식량 등 보급품이 고갈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구조대는 오늘도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430여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부분 노인들인 관광객과 승무원 등 458명을 싣고 운항 중 폭풍을 만나 전복된 여객선 사고로 지금까지 18명이 사망하고 14명이 구출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강물에 전복되어 있는 사고 여객선의 바닥 부분을 뚫고 들어가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잠수요원은 배가 뒤집힌 상태여서 선실 안에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다며 잠수 도중 생명줄이 엉켜 자칫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한 바람과 폭우도 구조와 수색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선박은 전복 지점에서 강 하류 쪽으로 3km나 떠내려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미국 당국이 제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블라터 회장이 어제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FIFA 회장 선거에서 5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당선이 FIFA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선수, 구단 등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블라터 회장의 사임으로 누가 FIFA의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화감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 자유법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법원의 허가 없는 국가안보국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감청을 해온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artners are united in our belief that more needs to be done to pressure the North Koreans.
북한이 이례적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북한에 대해 국무부는 추가 압박에 더욱 무게를 뒀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6자회담 파트너들은 대북 압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sure that's an accurate representation. We and our six-party partners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존 캐리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러시아 관리들과도 관련 대화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북한에 달렸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position on a return to six-party talks has not changed.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want to get back to credible and authentic negotiations.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복귀하기 원하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 이와 반대되는 행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궁서궁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독일 북한 친선 의원단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국과 더 이상 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캐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에 미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북한의 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북한 핵이라는 난제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3자회동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만남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강력한 대북 압박에 구체적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서울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안보 경제 관련 대화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Name and shame violators who are guilty of these kind of human rights abuses.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인권과 상관없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서울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맞선 일종의 물타기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화소 당국자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내보낸 선전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뷰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미국 내 친북 사이트로 알려진 민족통신.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가 특별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 김걸 상좌 등 3명의 교화소 당국자들이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동영상은 민족통신 방송인 민족TV와 유튜브로 공개됐습니다. 이들 교화소 당국자들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는 없고 죄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화소에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이나 세면장과 화장실,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돼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심 식사 후 낮잠 시간도 주고 오후 6시 작업이 끝나면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시간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밖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먹을 것을 안 준다거나 매달아 때린다는 등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인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악의 인권 실태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의 대상이 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노길남의 민족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에 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 반박하는 기존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자기들을 따르는 해외 인사와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엔에서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북한의 선전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의 14호와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함경북도 명간의 16호, 그리고 수성교화소라고 불리는 청진의 25호가 있고 이들은 인민보안부가 아닌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일 충청남도 대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해 사거리가 최소 5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종전의 300km에서 800km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형 탄도미사일은 올해 말부터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고 추적해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킬체인은 한국군이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안흥시험장에서는 이와 함께 철매2 개량형 지대공 유도무기도 첫 시험 발사됐습니다. 철매2 기본형은 10에서 15km의 중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한국군은 이 기본형을 독자기술로 개량해 15k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매2 개량형 유도무기는 하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또 다른 이름인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92만 평 규모의 안흥시험장은 유도무기와 함포 등 각종 개발무기를 시험하는 곳으로 한국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군의 핵심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유도무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힘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격려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도전 정신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5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앞두고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5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갈등을 빚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일단 종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남북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 인상분이나 연체료는 남측 관리위원회를 통해 협의가 가능하지만 공단의 전반적인 임금과 노동 규정을 논의하려면 당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북측에 납부했던 18개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어떤 정부의 방침을 그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단합된 행동을 해야만 어떤 북측의 부당한 그리고 일방적인 그 노동 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대변인은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북한의 압박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측의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4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나머지 31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임금 지급 방식에 합의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기업들에게 압박하면서 인상분의 차액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담보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어긴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기업들은 당시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려금과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납부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북한이 지난 2월 말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분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 공동행사의 무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측 단체의 접촉 제의를 계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6.15 공동선언 15돌과 조국 해방 70돌 민족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는 지난 1일 남측 당국이 전제 조건을 달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6.15 행사를 각자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을 연결해서 공동행사가 무산된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예. 공동행사 개최를 무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6.15 공동행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좀 기대감이 좀 성사되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협의를 하는 실무자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 뭐 6.15 아니더라도 대북 관계 접촉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상당히 북한이 좀 경직된 어떤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박 대통령께서 지금 그 방미하는 기간이 6월 15일이라고 하는 유료 기념일이 껴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미 이제 그 비난의 비밀을 삼은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6.15나 8.15 이런 그런 남북의 상징적인 어떤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사실 이제 현영철 숙청 이후에 북한 내부가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부적 이유고요. 또 하나는 6.15나 8.15 행사를 계기로, 뭐, 북한은 사실은 뭐, 유감스럽게도 행사 자체보다는, 그걸 이제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네.
실리를 확보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사실 이제 그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판단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순수한 어떤 교류에 국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북한이 일단 6.15는 개별형태로 치른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이 서로 어떻게 입장이 다른 건가요?
물론 이제 그 명분은 행사 장소였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합의는 6.15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남북 공동 행사를 치르기로 하고요.
네.
8.15 경우에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미정으로 남겨뒀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갑자기 8.15는 평양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남북 한 간의 협상에 다소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저기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뭐 평양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협상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간의 어떤 북한 측의 어떤 명분, 핑계였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6.15 행사를 뭐 8.15를 포함해서요. 순수 사회문화적인 어떤 순수한 비정치적인 성격을 우리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5 조치 이후에 최초로 사실은 5년 만에 6.15 공동행사의 사전 접촉을 승인한 거거든요.
네.
또 북한은 지금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사회문화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배제된 행사는 안 되겠다.
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6.15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실리적인 목표를 좀 추구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남북한 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이 순수한 사회 문화 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방침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그 북한이 보여왔던 협상 행태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북한은 이산가족이나 순수 사회문화기로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순수성보다는 항상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교류 자체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그 행사의 성격 순수성이 중요한데, 또 특히 이제 5.15 조치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사실 또 천안함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성의는 조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성격까지 가미된 행사를 할 경우에 정부의 정책 측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초고적 단계로서 행사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거고요. 북한은 사실은 그 5.15 조치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오해해서 사실 그걸 건너 뛰어넘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남북 간에 지금 상당히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공동행사 무산 방침 통보는 최근에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어져서 나온 것인데,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남 위협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정은 정권의 최근의 특징을 보면요. 대남 위협이나 무력 도발은 대체로 과시성이나 아마 언술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핵실험 같은 고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 협상 행세가 도발하고 협상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패턴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핵실험이나 3차 핵실험 이후 그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종국까지 참여하는 대북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언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쇼케이스 형식의 무력 도발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 한국 측을 대남, 대북, 남북 어떤 대화나 협상의 틀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위협 능력을 과장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남북 공동 행사 성사 여부도 그러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네, 예. 이 남북 관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불발이 됐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다음 달부터 6개월에 걸쳐서 만월 때 공동 발굴 조사에 지금 남북이 합의를 했고요.
네.
또 지금 그 국제 철도협력기구 OSJB 장관회의가 지금 다음 달 열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또 가게 되면 남북한 간의 그 한반도 정단 철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또 북한은 또 이제 그 광주 7월에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에도 지금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축에서 보면은 북한은 지금 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끈을 놓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자신들이 어떤 남북 협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 역시 지금 박근혜 정부 중반기고 지난 70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남북한이 접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8.15 행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의 흐름은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 어떤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6.15 공동행사 무산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에 투자 환경을 선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 위협과 공포 정치로는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외 라디오 방송인 조선의 소리 방송이 10여 개의 북한 경제특구를 선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특별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특구로 라선과 황금평, 신의주, 원산 등을 꼽았습니다.
라선항으로부터 중국 내륙까지 육로 수송 통로, 러시아와의 철도 화물 수송이 완비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의 설립으로 국제통신, 위성텔레비전,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공사가 훌륭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지역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가공무역기지와 화물유통지역으로 발전 전망이 밝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 경제특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세제 혜택으로 투자 환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거래세, 자원세 등 8가지 정도로서 다른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금 종류에 비해서 훨씬 적으며 세율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북한의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더욱 낮은 세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은 북한이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선전하고 있는 라선 지역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of investing to do value-added processing or to provide services to the importers and exporters are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과 관련 기간시설을 확충해야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라진항 사용료와 화물 중개료를 받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위험도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마크 매닌 선임연구원입니다.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threatening South Korea, internal changes with purges.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 위협과 숙청을 통한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한 북한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매닌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와는 상반된 정치적 행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올해 북한에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이 예고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문제와 별개지만 북한의 요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의 북한 내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상주조정관은 최근 북한이 가뭄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2일 VOA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nor has North Korea requested U.S. assistance.
이 관계자는 북한 역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핵심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꼽았습니다.
Whenever we undertake an assistance program, regardless of the country in which we operate, we or our implementers need to be able to monitor aid distribution to ensure.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어떤 나라이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 분배 감시 원수를 제한해 분배 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한국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국가유공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유족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인 한국의 현충일이기도 하고 올해는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입니다. 이곳은 한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그 유족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왕성원 회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6.25 때 돌아가신 미망인들, 남편이 올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또 국내 순직하신 분들, 국가유공자 한해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제 오로지 남겨준 그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사회 역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이곳 회원들은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부루 회원 6명을 선정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킨 회원을 뽑아 장한 어머니상을 수여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왕성원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뭐 주로 경제적인 면이에요. 자녀들 학비 같은 거, 또 장학금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회원들, 또 노인 돕고 노인들이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려고 그래요. 또 현충원에 무용고 묘지에 헌화 운동도 하지요. 또 뭐 부르 이웃 소녀 소년 가장 돕기, 신생아들 있잖아요. 모자도 캠핑 있잖아요. 한 생명 살리 운동.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이니만큼 어려운 세월을 겪은 회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이 회원은 힘든 시간을 겪은 이야기를 담담히 전합니다.
66년도 4월 20일 결혼을 했어요. 7월 27일 날 파병이 됐죠. 그 다음에 파병되고 나서 8월 9일 날 전사를 했어요. 작가는 달수로는 석 달이고 아마 같이 생활한 지는 한 28일? 이제 첫 번에 파병되시고 나서 일주일 되던 날이었나? 병원에 가니까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편지 오면 그때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사 통지서 먼저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를 전할 수가 없었죠.
참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닥친 남편의 죽음 앞에 처음에는 서름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 이제 서름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느낀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고인보다도 내 서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셨던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과 내지는 이제 어떤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보다도 아이가 자라면서 그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에 아마 그 아이가 힘들었을 거예요.
6.25 한국전쟁 전사자 아내가 주축이 돼서 시작된 단체지만 이제는 6.25 한국전쟁 전사자 아내들이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다른 유족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에 그 군복을 입은 사람은 말려서 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파병이라는 자체에서 저희는 백마부대로서 떠나셨는데 그때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리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또 본인도 책임감 있지. 계시던 분이 돼서 뭐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집에 와서 오히려 말려달 때 나도 내 남편 못 말린다. 아, 당신의 자식이 안 보내고 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라 일이니까 우리 서로 믿고 또 떠나보내자는 식으로. 그래서 가신 게 저는 53일 만에 전사하셨어요. 믿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 나이 어린 애들이 오남매 나이스코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남한테 식구한테 이렇게 아이가 성장했습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할 때 또 출가시킬 때 많이 가슴이 좀 아프죠.
이렇게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남편을 전쟁 속에서 잃은 아내라는 공통점으로 뭉친 유족들인데요. 국가유공자의 아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도리일 것 같고 또 더불어서 또 이런 곳에서 미망인의 우리 이제 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들과 마음 모아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더 크게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모두 다 곁에 오래 남아 주셨으면 하는
소득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런 단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도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 30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어제 사망을 했고요. 680여 명이던 격리 관찰 대상자 1,36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건당국의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확진자 이외에 총 감염 의심자가 총 398건이 있었고, 그리고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건도 99건이 있으며 총 1,364건의 격리자가 있는데, 이 중에는 자택격리가 1,261건, 기관격리가 103건이 되겠고, 이 중에는 52건이 지금 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보건당국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격리자가 570여 명이나 더 늘었는데 이 상황이 그만큼 더 심각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오늘로 14일째가 됩니다. 보름 전에는 정말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 낯선 감염병이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뒤흔들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동안 확진자 가운데 3명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3명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추가된 5명의 확진자 가운데는 최초 감염자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3차 감염자가 또 나와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한 격리 대상자 1,364명 가운데 103명은 현재 병원 등 시설에 격리 중이고요. 감염 의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메르스 감염 확진자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격리돼야 될 의심 환자는 늘고 있는데 치료 병상과 격리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또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 특정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우려했던 3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로의 감염과 확산이 지금 한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머물렀던 특점 병원의 병상 가까이 있었던 환자나 보호자, 또 의료진이 감염되는 것을 넘어서서 문병을 갔다가 감염된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 감염 사실을 모르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요. 병문안을 갔다가 학교에 돌아온 교사가 있었는데 후에 그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해당 학교가 휴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당 기업은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들을 출근을 제한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한 학교가 임시로 휴업을 한 데 이어서 어제와 오늘 거의 대부분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경기도 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학교 등 270여 곳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서울의 한 개 초등학교도 오늘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메르스 감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2일에 그 메르스 한라인 전화 상담 전화가 개설이 됐는데 어제 하루만 1,107건의 전화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그 메르스에 강하다는 특수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메르스 확산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산 흰 우유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해외 유제품에 대해서 생산업체와 품목 등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한국산 우유가 6월 중으로 다시 수출된다는 내용인데요. 뭐 조제 분유라든지 멸균 우유, 가공유, 치즈 등은 뭐 계속 수출이 됐지만 살균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마시는 우유는 중국 정부가 기준으로 하는 살균 기준 준수, 또 유통기한 검증 등의 어떤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한국을 대표하는 유제품 기업에는 뭐 매일우유, 연세우유, 서울우유 등이 있는데요. 이 살균유를 중국 사람들한테 수출시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바꿔서 다시 수출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유제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균유, 그리고 조제분유, 멸균유, 가공유, 치즈 등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58개 업체가 지금 중국 정부에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3년에는 2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 하자면 9,1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지난해에는 2만 2천 톤, 1억 2,500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8천 톤에 4,100만 달러의 한국산 유제품이 수출됐는데요. 뭐 이런 그 상황이 된 데는 중국 사람들이 그 자체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한 배경이 되지만 사실 한국으로 보자면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이고 있는 원유 재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으로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의 재고는 쌓이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면서 우유를 생산하는 그 젖소의 수를 인공적으로 줄이는 상황인 그 한국으로서는 중국 수출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마시는 우유를 생산하는 공정도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의 우유 수출을 위해서 유제품 기업이 생산 라인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그 130도에서 2, 3초간 살균하는 초고온 살균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과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63도에서 54도 사이에 30분간 살균하는 저온 살균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산 유제품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바꿨고 중국 정부가 답변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이 도입이 된다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상요원, 해양경찰을 대신해서 해수욕객의 안전을 지키는 드론이 뜬다는 겁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해수욕객을 위협하는 바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인데요.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독성 해파리, 그리고 역파도라고 하죠. 이안류 발생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피서객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인 소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망루에서 해수욕객의 안전을 살피던 수상 안전요원의 역할을 이제 드론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그 백사장 길이가 한 1.5km가 되는데요. 이 좌우에 한 대씩 드론을 설치해서 바다를 살피고 독성 해파리나 이안유뿐 아니라 물에 빠진 피서객이 발견되면은 이 드론에서 구명 튜브나 구명 조끼를 수입하는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의 해양경찰이 해체됐는데요. 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드론이 그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중요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축구연맹 FIFA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제프 블라터 회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460여 명을 태우고 가다 침몰한 유람선은 정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개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FIFA 제프 블라터 회장의 사임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블라터 회장이 어제 스위스 취리에 있는 FIF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사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FIFA 회장 선거에 도전해서 5선 연임에 성공한 후에 불과 나흘 만에 사임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블라터 회장은 구체적으로 사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만 자신이 FIFA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음에도 모두가 자신의 회장직 수행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FIFA와 전 세계 축구이며 FIFA의 안위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블라터 회장은 FIFA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블라터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FIFA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으로 인한 압박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스위스 취리에서는 FIFA 부회장을 포함해서 고위 간부 여러 명이 긴급 체포됐고요. 이어서 이 미국 법무부가 FIFA 전현직 간부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또 이 FIFA 주관 행사의 중계권과 판촉권 등을 주면서 20년 넘게 1억 5천만 달러의 막대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 기소된 인사 중에 4명은 이미 미국 법무부의 협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블라터 회장이 직접 기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기소된 14명 중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요, 이번 부패 혐의와 관련해 블라터 회장을 겨냥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이 지난 2010년 이 남아공 월드컵 유치와 관련된 뇌물로 추정하는 1천만 달러의 송금과 관련해서요. 이 블라터 회장의 최측근인 이 제롬 발케 사무총장에 관련된 것으로 이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하지만 블라터 회장은 이번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피파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관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스위스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스위스 당국도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이미 이 자국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관련 자료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물론이고 스위스 당국도 이 블라터 회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블라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이 축구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영국은 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결국 이 블라터 회장이 사임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블라터 회장이 꽤 오래 피파 회장직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 피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블라터 회장이 스위스 출신으로 올해 79살의 고령입니다. 1975년부터 피파 기술 이사를 지냈고 예, 말씀드린 대로 98년에 제8대 피파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후에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사실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부패 의혹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흔들림 없이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차기 회장은 누가 됩니까?
다시 선거를 해서 뽑아야 하는데요. 이 블라터 회장이 어제 사임 의사를 발표했지만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새 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도 열어야 하고요. 또 3개월의 공고기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말해야 새 회장을 뽑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이 회장 선거에서 블라터 회장에게 패한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재출마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한편 한국인으로 피파 부회장을 여러 해 동안 역임했던 이 정몽준 씨도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이 되는데 이 정 전 부회장은 사실 이 피파 부회장직을 뭐 10년 넘게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알 후세인 왕자에게 부회장 선거에서 패하면서 이제 물러났었는데 만약 두 사람 다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회장 자리를 놓고 재대결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네. 러시아는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피파 수사를 비난하면서 블라터 회장을 지지했는데 이번 사임 소식에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의 피파 집행위원이기도 한 비탈리 부트코 체육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블라터 회장의 사임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피파에 대한 애정이 담긴 용감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트코 장관은 블라터 회장의 사임은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결과다. 이런 것은 피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 1일 밤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당초 458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었는데 이 탑승자 수를 어제 45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구조된 14명 외에 추가 구조 소식이 없습니다. 이 구조 작업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날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희생자 시신만 이제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배 안에 갇힌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탑승자 442명은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배를 무리하게 개조한 정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60m였던 배의 길이를 76.5m까지 15m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물론 이런 개조가 아직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렇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이 지난해 한국 세월호 사고 때도 이런 무리한 이 배의 개조가 배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이번 이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 때는 이 탈출한 선장이 강한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갑자기 배가 뒤집혀졌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목숨을 잃은 설리번 5형제들,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오하이오주 워털루의 전쟁 박물관 찾아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